VOA 세계뉴스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어제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감에 따라 중국에 대한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수출입 제한 조치 등 총 10차례의 대러시아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중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에 대한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올 1, 2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1일 194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165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어제 반정부 행사장에 공습을 가해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이날 북서부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 마을에서 열리는 반정부 행사장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사가잉 지역은 반정부 진영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정부 측 인사는 이날 전투기가 군중을 향해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후 헬기 사격이 시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반정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자 53명, 부상자 20명이 확인됐다며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집계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부 현지 언론은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1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을 비난하면서 미얀마군이 미얀마 전역에서 미얀마 국민에 대한 폭력 작전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불거진 미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1일 미 국무부에서 있었던 미국 필리핀 국방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출처와 유출 범위를 찾을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인지했던 2월 28일 그리고 3월 1일자 게시문서 외에 앞서 온라인상에 추가로 유출된 기밀문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함에 따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출 문건을 당시 정확히 어디에서 누가 열람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추측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기밀문서 공개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밀문서 유출은 지난 2013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수천 건의 문서가 공개된 이후 미국 정부의 정보 유출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국방외교장관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국방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 측에서는 칼리토 갈베즈 국방장관과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2014년 체결했던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미군의 추가 접근을 합의했던 필리핀 내 기지 네 곳에 대한 신속한 가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5개 기지와 함께 이들 기지들이 미국과 필리핀군 간의 연합교육 및 훈련, 그리고 기타 작전 활동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기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영내 전역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공통과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특히 최근 남중국해 내에서의 우려스러운 작전활동 및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연합활동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 국방장관들은 오늘 다시 만나 국방 핵심 계획에 대해 더욱 자세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기밀문건 유출 사건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사도 개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도 최근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북 감시에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미, 한일, 3국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대체로 맑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8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기밀문건 유출 사건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사도 개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동맹 파트너와는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기밀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기밀 문건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런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험이 무엇이든 간에 국방부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매우 신속히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aware of these reports, but as you know, the Department of Defense acted very swiftly. To try to get their arms around whatever national.
이어 정기적 문건 배포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도 취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매우 빠르게 최초로 한 일 중 하나는 법무부에 범죄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접촉하고 있다며 어제 말한 것처럼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동맹 파트너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re reaching out, as I said yesterday, at very high levels with relevant allies and partners and communicating.
이어 관련국이 그러한 대화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최근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보호와 안보 공약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 기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문건 유출을 인지한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문건은 2월 28일과 3월 1일에 생산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documents that we are focused on thus far, 28th of February and the 1st of March. Again, we will continue.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조사하고 이번 활동의 전반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출 문건을 당시 정확히 어디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따라서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re exactly and who had access at that point, we don't know. We simply don't know at this point. So, and again,
이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출처와 범위를 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직후부터 동맹 파트너와 접촉해 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engaged with allies and partners at high levels over the past days, including to.
블링컨 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고위급에서 관여했다며 정보 보호와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추측하거나 속단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I really don't want to jump to any speculation or jump to any conclusions at this stage. We have full confidence in the investigation that will be undertaken.
이어 우리는 논평하기 전에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 관계의 힘과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도감청 문건에 북한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북한 감시 역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감시에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미한일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정보 및 정찰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using all of its capabilities fo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o track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and nuclear testing.
맥스웰 부대표는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기술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감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성 사진과 항공기로 수집한 영상, 신호 정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Technical intelligence is really the U.S. strength. Imagery, satellite imagery, aircraft collecting imagery.
반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정보 수집 분야를 미국 정찰 역량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으면서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 내부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출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실제 ICBM을 발사한 것은 약 2주 뒤인 3월 16일로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출된 또 다른 문건에는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과 관련해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것보다 더 크고 유능한 미사일 부대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실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로 행진을 함으로써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과장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does monitor very closely North Korea through a combination of satellites, drones, and
미국은 위성과 무인 항공기인 드론 등 다른 수단을 조합해 북한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원하는 발사 시기에 대한 김정은의 직접적인 명령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발사대 위에 미사일이 설치되는 것을 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그것이 정확히 언제 발사될지 추측할 뿐이라며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주일 미군 기지에 상주하는 MQ-9 리퍼 정찰기 등 최첨단 정찰 자산을 한국에 자주 전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 주변에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찰 역량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완벽하고 정확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미한의 3국 간 정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cooperation. Most of it has historically been bilateral. The U.S.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the U.S. working with Japan.
베넷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대북 정보 협력이 주로 미한, 미일 간 양자 협력에 그쳤지만 향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복원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에 있어서 더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20여 년간 북한 문제를 다뤘던 브루스 컬링더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략적 이익과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강력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 자산을 배치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 영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수단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상 한 가지 수단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만으로는 내용의 명확한 분석이 어려우며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서로 조합하거나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정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성과 항공기 등 기술 분야 정찰 역량이 뛰어난 미국과 인적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한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력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보당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부담을 주고 인적 정보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적들이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고 개인이나 국가들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정보 공유를 더욱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이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바라고 있다고 최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으론 중국의 점령하는 공격에 맞서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대표단의 최근 아시아 순방은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공화당의 나타니엘 모렌 하원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모렌 의원실은 8일 종료된 외교위 대표단의 한국, 일본, 타이완 방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끈 이번 순방의 목적은 역내 외국 지도자 및 파트너들을 만나 중국의 공격, 특히 타이완에 대한 공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감독을 수행하고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공통으로 목소리를 낸 일관된 주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과 자유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미국과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렌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과 공산국가 중국이 제시하는 파트너십의 경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하나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에 기반한 사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것은 공산주의, 폭정, 무력에 기반한 사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 타이완이 미국과 함께 자유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하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은 물론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렌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 외교위 대표단은 지난주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등 각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역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정세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4일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부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마스다 카조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하는 3국 안보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정세와 3국 간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국의 장관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는 3국의 국방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역내 안보 정세, 미한일 3국 간 국방 군사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에너지 관련 법안에 적국의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최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04표로 통과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관련 기반 시설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중국 등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제재 대상 정부나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의 크리스 훌러헨 하원 의원이 제출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훌러헨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 조항을 제출하며 에너지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판매한다며 그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우리의 가장 지독한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허점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주도로 적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에 전략 비축유를 판매합니다. 지난해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국제적 인권 압박과 그 성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향한 일관된 약속이자 인권 침해 가해자를 겨냥한 엄중한 경고라는 평가가 굳혀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1일 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2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0년의 결의가 보여주는 건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훌륭하게 계속 지키고 있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의 요구를 일관되게 반영해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심판을 받거나 여러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선의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을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슨 부국장은 따라서 잘못은 북한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방대하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결의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최재훈 북한 인권 담당관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엔의 지속적인 결의안 채택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20년 넘게 계속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엔 그동안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EU 주도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자 2003년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역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결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유엔이 이를 해마다 채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자 설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s a very important record and account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untry.
매년 새로운 문제나 우려가 추가되는 북한 인권 결의는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록물이란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의 결의는 궁극적으로 가해자 재판 등 책임 규명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결의 내용을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을 비롯해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한국과 외국 문화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오는 20일 코엔 전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을 초청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럽연합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핀란드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국경이 여전히 닫혀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의 비정부기구인 핀란드교의 원조기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FCA 공보실은 11일 이후에 새 조치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FCA는 아직 북한에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국경이 여전히 닫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최대 국제원조단체인 FCA는 지난 2020년 6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27만 달러 상당의 대북전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후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 이후의 제재 체제에 있는 14개국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유엔 프로그램과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인도적 지원 제공 시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및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이후의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제재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이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의 보건 관련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대북구호단체 대표는 11일 BOA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 완화 조치도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비로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국경이 재개방되고 국제 직원 등이 북한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익명의 비정부기구 6곳 가운데 4곳은 전문가 패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가 대북 지원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국경 폐쇄가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해선 면제 과정이 간소화했고 면제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돼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우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제 인간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기사에서 우주 조약을 비롯한 국제 우주법의 기본 원칙들은 우주가 인류 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주권 국가는 합법적인 우주 개발과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주권 국가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 조약의 정신에 맞게 전 국가적 관심 속에 우주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며 이미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모두 100% 국산화된 시험 위성들과 실용 위성들을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인간 우주 비행의 날은 1961년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첫 유인 우주 비행 성공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 기사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신형 무기를 공개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우주개발 권리를 내세워 군 정찰위성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서기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정찰위성 시험품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한강 교량과 인천 항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어떤 정찰위성이나 우주로켓 같은 것들이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이거를 발사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전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미 4월 중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이달 중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인 15일과 25일 사이에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발사 계획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4월 발사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맞춰서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계획에 따라서 일단 1차적인 본격 실험 발사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4월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4월 중 1호기 준비 완료를 공언했지만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위성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또 지난해 12월 수행한 정찰위성의 시험 항목과 방법, 촬영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 개발 기술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지난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광명성 3호와 4호 위성에 비해서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경우 위성 발사 권리보다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우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아무런 설명 없이 엿새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고 군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 등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반발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대적 행동을 공언한 북한으로선 남북통신선 불응을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지금의 정세가 아주 안보적으로 좀 심각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 제국주의자와 그를 추종하는 남조선 계략도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큰 틀에서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작은 차원에서의 통신선 차단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 통신선 두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또 하나의 긴장 고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 운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남북 연락 채널이 두절되면서 우발적 충돌로 가정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도발인지 혹은 실수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통신선을 통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통신선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정책적 방향성을 혼란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군당국은 태양절 등 북한 기념일이 연이어 있고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도발 계기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잘못된 길로 규정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핵 무력 대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핵무력 완성 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기회의 논평 요청에 무기보다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게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발과 위협은 북한의 고립과 궁핍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에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진행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집권 당시 다시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리 모두 그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탈북민들도 김 위원장이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언한 평양종합병원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도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민생에 관해서는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11 BOA에 이런 이유 때문에 관리들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에 대해 냉소적 기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할 능력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 건설할 때도 뭐 요란했습니다. 외무성에 피해 훅 뿌려놓고 거기에 외무성 경제부 부국장이 그 총책이 돼가지고 뭐 대외경제소 뭐 합용투자위원회 뭐 이런 걸 다 망라해서 그런 그 TF가 마련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아무런 신뢰도 없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유일영도 체계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인민대중 제1주의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와 삼지연 리조트는 북한인 고객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항상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경화를 빨아들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을 피곤하고 바쁘게 만들어 김정은의 경제적 실책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화하려는 2차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는 올해 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삼지연 리조트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마싱령 스키장 등 김정은이 강조했던 4개 주요 관광시설이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됐거나 운영이 제한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주부터 일방적으로 남북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통신 채널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북한이 닷새째 모든 남북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1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회담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판의 위험을 낮추고 영내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 채널, 특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 채널을 재가동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국방부는 지난 7일 오전부터 북한 측의 무응답으로 남북 간 정기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통전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오전 9시 개통통화와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해왔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은 그간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기업 주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통신선 간 정기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됐던 시기와 비슷한 차량 움직임이 계속 눈에 띕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던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했던 곳인데 버스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건물 앞 공터 바닥 상당 부분을 가렸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제시콤 건물 앞에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히 몇 대의 버스가 현장에 주차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제시콤에서 발견된 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판명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의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킨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당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장소에서 포착된 8,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근로자를 동원해 제시콤 혹은 인근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근 다른 건물 공터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A는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업 패킹 등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 SJGS의 공장 앞 공터에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9일에도 희미한 하얀 물체가 공터 중심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 이곳에선 동일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당시엔 하얀색 트럭 여러 대가 공터에 주차하며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A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제시콤과 별도로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등이 운영되던 공장 부지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란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대북 민간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오늘 탈북민단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약칭 자유화 캠페인이 지난 9일 대북전단 12만 장과 USB 3천 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세습 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의 탈북민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고위원이 된 이야기와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자유주권을 맞아 대북전단을 보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2,6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률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 악법이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탈북민단체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다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사치품 구입 창구가 곧 대량살상무기 확산 통로라며 심각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민생을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을 계속 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생활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미사일을 개발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해 이를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대북 제재의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독재 체제 유지와 김 씨 가족의 사치에만 몰입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통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이날 B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착용한 외투가 미화 1,900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명품 디올 제품이고 김 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수만 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지적하며 이는 최고 지도자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위선이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우리들이 전람하고 뭐 저희가 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국산도 애용하라 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쇼맨십을 하고 뒤에서는 자기 일가는 북한의 국산도 안 쓰고 외제차, 외제 제트, 제트시키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또 제 그 중주의 그 딸한테는 그 1,900달러가 되는 그 명품들을 시장하고 나와서 미사일장에서 자랑하듯이 북한 주민들을 아주 골 먹이는 거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치품 구입 행태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10일 VOA에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ight. I mean, it's not surprising, right? I mean, Kim insist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tighten their belts, but you know, he does not, you know.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는 국제 사회가 실제로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거나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정은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외국 제품, 사치품을 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한이 구매하는 특정 상품을 차단하기보다 북한 지도부가 챙기는 수익을 제한해 구입을 더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제로 구매하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I mean, I would say for me, it's less about the specific goods that they're buying and more about.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무역은 대량 살상무기 구매 및 확산 네트워크와 동일한 물류와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경화 발행국들과 연합해 김정은의 부정 축제 정치에 따른 수익을 동결하고 그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정부와 인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이행을 잠정 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무장 해제와 개혁 결정을 기다리는 건 과거 전략적 인내에서 배운 것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치품을 계속 애용하는 건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ignificant hypocrisy from the leadership in Pyongyang.
특히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2012년 발언을 거론하며 1990년대와 같은 대개근 가능성을 2023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에선 맞지 않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국민의 40% 이상이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무기 개발과 사치품에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하늘에서 탄도 미사일을 위험하게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함으로써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부족한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연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외제 사치품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품을 입은 김 씨 가족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과거 북한 외교관 시절 이런 사치품 구매 실태를 보며 허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이런 실태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변화의 주체가 인민이기 때문에 이 인민을 깨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겠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자 당신들이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 몇백만 원짜리 패딩을 딸한테 입히고 본인은 뭐 달러로도 한 몇십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거 말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미치죠 주민들이. 우리는 쌀 한 때도 보러 먹기 힘들어서 진짜 매일매일 그저 장사에 연연하는데 이 사람은 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 등 여러 결의를 통해 사치품 등의 대북 유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외화 상점에 다시 외국산 소비재가 등장했다며 일부 주류는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렉서스 등 앞서 밝혔던 일부 차량의 반입 정황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서로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이오웨이가 보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는 오늘날의 미국을 이뤄놓은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위대한 정치인, 과학자,
젊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과학 전문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달나라로 날아간 우주인, 신대륙을 탐험한 개척자들도 소개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발명가들.
그의 정식 이름은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입니다.
인종적 차별을 타파하고 민권 투쟁에 앞장선 이들. I have a dream.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여성 운동가들은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의 횃불을 밝혀줬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868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헌법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제시 오웬스는 베를린 올림픽 4관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I hear the train a-comin'. It's rolling around the bend.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사 속 오늘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를 남군이 공격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각 주와 산업화, 무역, 그리고 특히 노예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북부주와 남부주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에브러햄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남부의 11개 주는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적인 정부를 창설했습니다. 1861년 2월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데이비스는 워싱턴에 평화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방을 유지할 의지로 가득했던 링컨은 남부에서 온 사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감도는 가운데 링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무장 선박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스는 1861년 4월 12일 섬터 요새에 대한 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남북전쟁이 시작돼 1865년 그 막을 내립니다. 4년간에 걸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통해 남부는 패배하게 됐고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된 후에 노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보지 못한 채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CBS World News, a press association, has just announced that President Roosevelt is dead. 향년 63세였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유일한 4선 대통령입니다. 1936년 재선에 성공하고 후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 이상 연임을 금지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미 국민들이 네 번이나 뽑아준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882년 뉴욕주 북부 하이드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 후 콜롬비아 로스쿨에 재학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 미국 금융업계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법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28살의 나이로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부에서 해군성 차관보로 일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지만 패배했고 192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그리고 1933년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